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미국이 미국 본토 상공을 거의 일주일째 떠다니던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 본토의 전략 요충지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풍선을 미국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신중하고 합법적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중국의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항상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F-22 전략 전투기가 격추시킨 정찰 풍선 잔해가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0km 떨어진 대서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잔해들을 수거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미국이 민간 무인 비행체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이 풍선이 기상 관측용 민간 장비로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의 군사 요충지를 따라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이르면 3월에서 4월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 등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출범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며 올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가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확장 억제, 공급망 안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 군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짤막한 성명을 통해 신이 그의 가족에게 감당할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던 1999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권좌에 오른 뒤 2008년까지 집권했습니다. 특히 2001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강력한 독재를 펼쳐 국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2001년 9.11 참사 이후 미국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탈레반과 알카이다 공격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여러 차례 그의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과거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일본 국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3일 발표한 2022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한국의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8.9%가 오른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81.8%, 러시아에 대해선 94.7%가 친밀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해에서 어선이 침몰해 9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어젯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가 뒤집혀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엔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북과 함경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눈이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10도, 평양은 낮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뷰이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멸종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죽었다 라는 의미의 관용어로요. Dead as a dodo라는 말을 씁니다. Dead as a dodo. 여기서 이 도도는요, 17세기 후반까지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서식했던 날지 못하는 새 이름입니다. 이 도도새는 인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요, 얼핏 보면은 이 독수리 부리처럼 매부리 코를 가진 노인의 얼굴을 한 것도 같이 얼굴이 매우 다른 새에 비해서 크고요. 이 두꺼운 목덜미에 몸집이 20km에 이를 만큼 커서 날지를 못하는 데다가 인간을 봐도 피하지 않았으니까 무차별적인 포획의 대상이 됐고요. 그렇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에게 처음 발견된 지 약 100년 만인 1681년에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도도새는 어른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나 등장하는 전설의 새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멸종된 도도새에 최근 미국의 유전공학계 시선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도도새의 부활에 대한 논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 과학자팀은 고대 DNA 시퀀싱, 유전자 편집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을 통합하는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도도새를 부활시키려 하면서 그 취지를 새로운 기술을 통한 조류 보호로 설명합니다. 이 DNA 시퀀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DNA 염기 서열이라고도 부르는데 DNA의 기본 단위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염기 A, T, G, C의 네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열된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물질이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기능과 성질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 도도새를 부활시키는 계획은요, 도도새의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 물질을 기반으로 고대 DNA에서 도도새의 게놈을 완전히 시퀀싱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완료한 상황이고요. 다음 단계는 비둘기과에서 도도와 가장 가까운 새의 유전 정보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도도새 게놈의 어떤 돌연변이가 도도새를 도도새로 만드는지 그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도도새를 부활시키는 후속 작업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이 작업의 난이도에 대해서 인류의 달 탐사와 비교를 합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합성 생물학을 위한 달 발사라고 표현했더군요. 도도새를 되살리는 계획이 성공한다면 인류가 멸종시킨 동물을 복원한 첫 사례가 되는데요.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금도 유치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멸종된 새 복원에 신경 쓸 자본과 시간을 현재 멸종될 위기에 처한 다른 동물과 식물 보호에 쓰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도도새가 과연 그저 전설의 새로 남게 될지 아니면 멸종된 동물 복원의 길을 열어줄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월 두 번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 베이비.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2008년 대침체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보다 2021년에 미국에서 약 5만 명의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났고 이는 신생아 출생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미국에서 거의 370만 명의 출생이 등록됐는데 이는 7년 만에 증가한 것이죠. ABC 방송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여성들이 건강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출산을 미룬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에 신생아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2019년에 375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구 1,000명당 출산율과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도 모두 7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각각 전년보다는 0.1%포인트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출생률은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CDC에 따르면 등록된 출생은 지난 15년 동안 거의 매년 1%나 2%씩 감소했죠. 2020년에만 4% 하락했습니다. CDC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총 출산율 여성 1명당 약 1.7명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려왔듯이 2021년에 대체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즉 사람들이 죽을 때 한 세대가 자신을 대체할 만큼의 출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전기요금.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요금 체납에 따른 전력업체들의 단전조치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150만 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된 사례는 전년보다 76%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 전기 천연가스 평균 요금은 각각 14%와 19%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너지 지원 관리자 협회는 지난 8월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은 전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해 10월 전망을 통해 연료비 급등과 추위 등으로 올겨울 난방비가 전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자체 핵개발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뭐 워싱턴 조야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에서도 이 관련 논의가 더 이상은 금기가 아닌 분위기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능성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비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여론에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30일에 나왔는데요.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약 77%가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당시 70%보다 높아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매우 기민하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미국 정부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압박감을 느끼는 미국 정부가 핵 안보 우려를 느끼는 한국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나요?
네,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전문가들은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장 억제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단히 결심했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미한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확장 억제 공약을 밝히고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한국과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미한 양국이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2월에 미국에서 실시하는 방법 등입니다.
네, 자 앞서서 워싱턴에서는 이 한국 핵무장 토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알아보죠.
네, 사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였지만 북한의 핵무기고 확대로 관련 토론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한 간의 마찰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는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지만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는 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일 텐데요.
네, 관련 논의도 증가하고 우려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의 도시들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고 모두가 인식할 때 진정한 압박이 생길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와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면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믿고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 압박을 받아서 아시아의 불안정이 초래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가 또 입장을 밝혔네요.
네, 지난달 31일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핵무장 의지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독자들이 많이 읽었는데요. BOA가 국무부에 논평 요청을 했고 이에 답한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기존의 확장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핵무기를 추구하고 한반도에서 핵 긴장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수사에 직면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뒤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적인 대응을 추가로 계획할 걸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확장 억제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위협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의 빈도, 강도를 높이고 모의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서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북한이 함경남도 마군포 엔진 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40여일 만에 또 다른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하면서 고체 연료용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도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포착된 건가요?
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지난달 30일에 공개한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는 북한 함경남도 마군포 엔진 시험장 내 시험대 바로 옆에 들판이 검게 그을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서 기다란 나팔 모양으로 뻗었고요. 그 길이가 120m에 이릅니다. 특히 눈 덮인 다른 지대와는 달리 이곳만 유독 검게 그을렸고요. 흙바닥이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걸로 보입니다. 마금포 엔진 시험장 시험대는 수평 구조로 설치돼서 이 화염이 아래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30일 공개했다고 했는데 시험이 이루어진 시점도 30일인가요?
엔진 시험이 실시된 정확한 시간은 파악할 수 없지만 29일 오전 10시 53분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는 볼 수 없던 그을린 흔적이 30일 오전 9시 3분에 촬영된 위성 사진에 나타난 걸로 볼 때 29일 오전부터 30일 오전 사이 어느 시점에 이 연수시험이 실시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5년까지 고체 연료 기반 ICBM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과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등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보다 사용하기가 이롭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액체 연료와는 달리 고체 연료 엔진은 사전에 주입해둘 수가 있어서 신속 발사의 장점이 있고요.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할 경우에 은닉하기도 쉽습니다.
네, 자 이번 정황에 대해서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죠.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에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이 당시 엔진 시험 이전과 비교해서 목표 달성에 한층 더 근접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주개발 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적은 없어서 이번 시험을 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본다면서도 고체 연료 기술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만큼 위성 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관련 기사인데요. 유엔 인권기구와 한국 외교부가 북한 내 여성 및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도한 행사였고요. 유엔 내 특별보고관들과 독립적인 전문가들 실무그룹 이름으로 한국 외교부와 진행했습니다.
네, 유엔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여성만을 주제로 이틀에 걸쳐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서 관심을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열렸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류를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보에 미국 국무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줄리 터너 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살몬 특별보고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모두 여성으로 최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성을 더 중요한 역할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도 여성들을 정치계로 끌어들이려는 일부 조처를 하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북한과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또 최근 공개한 딸 김주애까지 여성의 등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현승월은 김 씨 남매와 백두산에서 백마를 함께 탈 정도로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고 정치구 후보위원으로 고속 승진한 최선희 외무상 등을 코엔 전 부차관보는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들이 모두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활용해서 살몬 특별보고관, 미 북한인권특사 혹은 이신화 대사가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북한 여성 관계자들과 관여하는 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여지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과 함께 이런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 내 심각한 여성권 침해 실태, 수감시설 내 여성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네, 행사로 돌아가서요. 당시 회의에서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북한의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 등 광범위한데요. 북한 내 여성 권리 실태에서부터 구금시설 내 여성, 탈북 여성들에 대한 폭력, 여성 보건과 가정폭력, 장마당 속의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와 강제 노동, 북한의 유엔 여성 인권 메커니즘 참여 등 일곱 가지 주제를 이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북한의 여성 인권 또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인데요. 북한이 유엔의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유엔의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및 모든 여성, 여아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대부분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향후 여성의 권한 보장과 관련한 계획으로 성평등 관련 국가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더 많은 여성을 정부기관과 기타 조직 간부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김호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미 지역 한인들을 대표하던 북미 대한인 국민회는 1935년 총회장 백일규가 일신상 사유로 사퇴하고 그해 3월 최진하가 새 총회장이 된 후 체제 정비와 새로운 인사 영입 등을 추진하며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김호는 이와 같은 북미 대한인 국민의 부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초대 중앙 집행위원장이 되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위원장 재직 기간 김호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36년 되면은 북미의 대한인 국민회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헌정을 개정하면서부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바꾸는데 이런 헌정 바뀌고 나서 중앙집행위원장을 새로 뽑는 일을 이제 할 때 김호가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위원장이 오른 뒤에 해남 가재인으로서 엔젤레스의 총회관 건축을 마무리하죠. 38년 4월 달에 낙성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방회를 정설하는 운동을 해서 16곳이나 확대를 시키고 회원을 3배 이상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부를 설치를 해서 2세 청년들을 육성하는 데 중을 하죠.
김호는 1930년대 북미 대한인 국민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재미 한인사회의 통일과 단결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1938년부터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인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하와이 미주사회에서 통일운동이 고조된 것은 중일전쟁 영향이 컸다고 홍선표 박사는 지적합니다.
37년 7월 달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와 일본에 간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열기가 엄청 고조가 되죠. 그래서 이 고조된 열기를 갖고 김호는 인정 후원을 위한 자금 모집 운동, 그리고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중국 항일전쟁 후원금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하와이에 있는 국민의 하와이에 있는 동지에다가 우리 공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하와이의 국민회와 동지회는 내부 합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제안했던 공동 항일운동, 항일 독립운동은 이 제안이 결실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41년도 4월 달에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 한족 대회를 통해서 김호의 염원이 성사가 됩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의 연합기관인 제2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새로운 외교기관으로서 워싱턴 DC의 주미외교위원부가 설립이 되죠.
김호는 연합위원회 결성 초기인 1941년 5월부터 1944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2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호는 집행부 위원장이 된 이래 해방 직후까지 제2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이 기간 김호가 전개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제2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위원장으로서 미주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을 선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주요 활동이 조금씩만 언급을 하면은 한인 경희대를 조직하는 거, 그리고 미 국방을 후원하기 위한 국방 공채 모집, 그 다음에 독립금 모집 운동, 그리고 중경에 특파원을 보내는 운동, 그렇게 해서 중경과 미주 한인 사회의 공동 합작에 의한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계획으로 중경 특파원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김호 선생님 집행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진합니다.
김호는 위원장 임기 동안 연합위원회 집행부를 북미 한인 사회를 통하라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독립운동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말부터 이른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문제로 일어난 이승만과 동지회 등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자 제2한족연합위원회는 미주에서 5명, 하와이에서 9명 등 모두 14명의 대표를 뽑아 한국에 파견했고 김호도 대표단 일진으로 이해 11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홍선표 박사는 김호가 한국에서 주로 중도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좌우합작을 중시하는 중도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합니다.
김호 선생은 해방 이후에 제2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으로서 한국에 와서 근대적인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그리고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 중간파 세력을 결집을 한 극단 세력들, 극좌 극우 세력을 배제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48년 1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 독립 이후에 나라가 제대로 선 그런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기를 소원을 했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극단 세력은 안 된다. 그리고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세력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런 활동을 펼치죠.
하지만 김호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남과 북의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간 김호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 기간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호는 미국에 돌아온 뒤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당시 김호가 장학사업, 한인센터 건립, 또 이민사 발간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가만히 미주 한인 사회 여성을 보냈느냐, 그건 아니고 재미하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우선 그가 그동안 재미한족 연합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그 역사,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48년에 해방조선이라는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주 한인이 어떻게 이민이 와서 해방 때까지 어떻게 민족 독립운동을 펼쳤는지를 역사를 적은 재미한인 50년사를 발간하는데 서두를 하죠.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미국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 미국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게 위해서 57년에 한인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1974년까지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앞장었습니다. 그리고 재미한인 사회의 조직적인 발전을 위해서 1962년에는 한인센터를 설립을 주도를 하죠.
김원은 1968년 1월 8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 전생애에 걸친 그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홍성표 박사는 김호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조금 다른 이른바 자립형 독립운동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일생을 통해서 김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독립운동가로서 그치지 않고 또 사업을 통해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한 그런 인물인데 목표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돈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자립적 인물이고 순수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전형적인 자립형 민족 지도자로 재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되는 김호 두 번째 시간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김호가 펼친 재미 한인 통일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42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할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중에 드물게도 친밀한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난 건 대통령과 총리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8년 7월 영국 런던의 한 모임에서 이뤄졌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실제로 5년 반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편지와 메시지가 무려 1,700통이 넘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처칠 회고록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대단한 문장가였어요. 처칠 총리는 평소에도 여러 전쟁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미국을 영국 편에 서게 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총리는 공식적인 대규모 국제회의나 사적인 회담을 통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인 해리 호킨스 씨가 전한 일화는 두 정상이 얼마나 친밀한 우정을 나눴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 총리에게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문을 열었을 때 마침 처칠 총리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처칠 총리의 알몸을 보게 되자 몹시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시 처칠 총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칠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이죠. 영국 총리의 알몸을 목격했던 이 난감한 상황, 이 두 정상이 큰 웃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동맹국들에 저항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42년 1월 독일에 대항하는 26개 나라가 평화와 종교의 자유,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에 서명한 26개 연합국 가운데 주요 동맹국인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3개국이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 히틀러를 언제 공격할지에 관해 미국과 영국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처칠 총리는 영국이 식민지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우정은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 이 세 나라가 연합국을 이끄는 주요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우정에 비해서 소련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소련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역사나 같은 정치 체제를 공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련은 국경 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소련과 서방연합국의 관계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 영토 깊숙이 침공하자 스탈린을 비롯한 다른 소련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소련의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생길 문제의 그림자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폴란드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분명히 내보였고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미국과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연합국 주요 3개국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이익과 관련한 입장 차이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쟈니 캐시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미국 컨트리 음악의 거성 쟈니 캐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자니 캐시의 첫 대박이 터진 건 1956년에 발표한 I Walk the Line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해 컨트리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고 200만 장이 팔리는 대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이어서 다음 해 그의 첫 앨범 핫 앤 블루 기타의 자니 캐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10대 여왕의 발라드, 마을로 총을 갖고 오지 말라 등의 음반과 함께 자니 캐시는 인기 순위 정상급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10대 여왕의 발라드, Ballad of a Teenage Queen은 할리우드의 스타가 된 시골 처녀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다시 옆집 살던 캔디 가게 예친구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She was tops in all they said, it never once went to her head. She had everything it seemed, not a care this teenage queen. Not a care this teenage queen.
1960년대 캐시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고 콜롬비아 레코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니 캐시는 음악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명칭이 테네시 뚜리가 된 악단은 1년에 300일이 넘게 공연을 다녔습니다. 캐시는 영화 출연도 시작했습니다. 1961년에는 영화 5분의 생명에 출연하고 텔레비전 서부극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스케줄, 가중되는 압박 등은 그의 사생활에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잦은 공연 여행 중 각성제인 암피타민과 술은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 비비안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세 딸을 키우며 불만과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1966년 이들은 이혼했습니다.
캐시의 사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1967년 조지아주 한 소도시에서는 마약 남용으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캐시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다.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몸무게가 68kg으로 줄어든 나는 마치 죽은 사람이 걷는 것 같았다.
캐시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암피타민을 몰래 들여오려다 체포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자니는 구원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여성 준 카터가 정성을 다해 캐시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캐시는 기독교 신앙에 다시 집중하고 마약 중독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955년 컨트리 음악의 성지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공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공연을 다니게 되고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각각 이혼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은 1968년에 재혼했습니다.
이후 캐시의 삶은 놀라울 만큼 바뀌어 다시 정상가도로 들어섰습니다. 인생 후반기 그의 음악은 슬픔, 도덕적 고뇌, 구원의 주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I'm all right now. All right now. I'm all right now. All right now. I was riding on the devil's train, but I got off somehow. I'm all right now. All right now. I'm all right now. All right now. Gabriel, let your trumpet blow. I'm all right now. 그는 텔레비전 시리즈 더 자니 캐시 쇼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밥 딜런, 루이 암스트롱 등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음악 세계의 진열장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쟁, 교도소 개혁, 인디언 원주민의 권리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들도 거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1968년 캐시는 폴손 감옥의 자니 캐시 앨범으로 두 개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I hear the train a-coming, it's rolling around the bend, and I ain't seen the sunshine since I don't know when. I'm stuck in Folsom Prison, and time keeps dragging on. 수감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은 채로 교도소를 나오면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just to watch him die.
폴섬 감옥의 자니 캐시는 그가 서독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영화 폴섬 감옥 장벽의 내부를 보고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컨트리 싱글 차트에서 4주간 연속 1위를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술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캐시는 정상의 인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증명해냈고 특유의 반항아적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1970년대 그는 인기 절정에 싱글 음반 발매, 영화 출연, 베스트셀러가 된 자서전 검은 복장의 남자 출간 등으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 일생 중 최고의 성공을 향유했습니다. 그는 또 명곡이 된 Man in Black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늘 검은 옷을 입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980년 자니 캐시는 컨트리 뮤직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생존한 인사로는 최연소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그는 다른 음악인들과의 그룹을 조직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1992년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1994년에는 발라드와 현대적 곡들을 혼합한 13개 채널의 음반을 발매해 화제를 모았고 그 음반은 1995년 최우수 현대 포크 음악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재기 후 영화로운 시기에도 마약의 유혹과 중독의 후유증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위와 심장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던 그는 2003년 사랑하는 아내 준 카터가 세상을 떠나자 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준이 가고 난 후 매일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메리칸 위 100 하이웨이 100개의 하이웨이였습니다.
준이 떠난 지 불과 4개월 만인 2003년 9월 10일 당뇨 합병증으로 캐시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71세였습니다. 캐시의 마지막 음반은 그해 11월 컨트리 뮤직의 최고 영예인 CMA 앨범상을 받았지만 사후 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에는 그의 생애를 그린 영화 Walk the Line이 제작돼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다 음반 판매 기록 보유자의 한 사람인 자니 캐시. 그는 컨트리, 록앤롤, 록어밸리, 블루스, 민요,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신의 노래에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캐시는 컨트리 뮤직, 록앤롤, 가스펠 뮤직 등 여러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드문 거인이었습니다. Call him drunken nowadays, he won't answer anymore. Not the whiskey drinking in him, nor the marine that went to war.
인물 아메리카, 지금까지 컨트리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는 자니 캐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